목요일 새벽 말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요야다의 아들 번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다들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온 이스라엘의 열두 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 훌리요, 마가수와 사알빈과 베세메스와 엘로벳 하나나니는 벤데길이요, 아르봇에는 벳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온 지방에는 벤나비 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안압과 므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 가에 있는 벳사드 온 땅은 아힐루스의 아들 바아나가 맡았으니 베스완에서부터 아벨무홀라에 이르고 용노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랏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랏에 있는 므낫의 아들 야엘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빗장이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이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이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로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옥 에나라 길랏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산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보시면 1절에 이제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하면서 2절부터 6절까지 왕의 신하들 이제 함께 움직이는 그 관리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솔직히 이름이 나오면 사실 읽기도 힘들고 우리는 누군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일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했다라는 걸 기억하면 이름을 적어서 조상들이 즉 아버지가 누군지를 하나하나 밝히는 작업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에스라나 느헤미야에 보면 이 돌아오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의 누구, 아버지가 누구, 이 기록이 없으면요, 누가 제사장을 할 거냐고요. 누가 레위 사람을 합니까? 그래서 사실 1, 2년도 아니고 70년, 80년이 지나버리면 참 곤란합니다. 왜냐면 우리도 지금 우리 3, 4대, 5대, 6대 위로 올라가면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굳이 찾아봐서 족보를 짚어봐야 아는 거예요. 여기도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는 것, 포로로 잡혀갔던 국손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었고, 그리고 특히 솔로몬 왕이 나를 통치할 때 누가 함께 했느냐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기록이었다. 자, 이 정도고요. 자, 이제 오늘 중요한 부분은 이제 7절 이후로 나오는 솔로몬이 그 땅을 통치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를 알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볼 때는 재미없는 이야기죠. 7절에 솔로몬이 또온 이스라엘 열두 지방 관장을 두었고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다. 그런가 보구나 생각해요. 근데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 다윗 왕 때까지는 모든 관할이 지파별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도 보면 열두 지파가 어디 있는지 지도가 나올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12지방 관장, 12지방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그것이 잘 없어요. 여기 기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자, 어디가 어딘지 정확하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파로 통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이게 쭉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열두 지파의 그 지도를 보더라도요. 어떤 지파는 땅이 꽤 커요. 어떤 데는 또 작아요. 그런데 땅을 잘 살펴보면 어떤 지파는 완전히 산이야. 또 어떤 지파는 작은데 또 농사가 잘 되는 곳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열두 지파가 낼 수 있는 세금의 양이 똑같지 않아요. 여기는 어디서 많이 낼 수 있고 어디서는 많이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파별로 너무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갈등이 심하고 말을 잘 듣질 않아요. 솔로몬은 이것을 이제 거의 균등하게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도를 아예 이제 열두 지파를 무시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맞추어서 열두 군데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이제 지방씩 돌아가면서 낼 수 있도록 재조정을 한 거죠. 비슷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럼 왜 그랬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파별로 이렇게 똘똘 뭉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차단하고 두 번째는 이제 왕에게 모든 권력을 전부 다 모읍니다.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드는 것이죠. 중간에 보면 11절에 솔로몬의 딸이 언급이 됩니다. 그 지방 두령에게 두목에게 솔로몬의 딸이 시집을 가요. 그리고 14절에 가면 납달리에도 솔로몬의 딸 바스맛이 아내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솔로몬 중심의 체계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을 중심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 있는 그런 체계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파에 대한 충성심이 중요했지만은 솔로몬 시대에는 중앙 정부, 솔로몬 중심의 왕실 중심으로 이걸 다 재편한 것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중앙 집권을 하면 힘이 모이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종이 한 잔 차이로 어떻게 되느냐? 군주가 왕이 여러분 이름만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전제 군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제 정치를 한다. 잘 안 쓰는 말이긴 한데 이 전제란 말이 뭐냐면 오로지 전자의 지을 제자입니다. 이것은 왕이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의사는 존중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강력한 독재 체제를 말합니다. 즉 독재 정치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는 게 전제 정치입니다. 그것이 옛날에 왕이 그렇게 했을 때는 더 무섭죠. 그래서 전제 군주가 되는 겁니다. 그것과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제 이거 중앙 집권이 된 힘을 가지고 세금을 거두고 나라를 운영할 때에 공평하게 잘 운영하면 그러면 아주 이제 힘을 가지고 이 나라를 잘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쭉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데 오늘 잘 읽어보면요. 여러분 뭐 지명을 보면 사실 잘 여러분 이해하기 힘듭니다. 저도 외울 수는 없고 다 펴놓고 다 이렇게 짚어야 돼요. 짚어야 되는데 읽다 보면 오늘 읽은 여기 7절부터 19절까지 내용에서요. 솔로몬이 속한 유다 지파의 이름이 언급이 안 됩니다. 빠져 있어요. 다른 땅은 전부 다 나눠가지고 했는데 유다 지파, 남유다 지파가 들어가 있는 그 땅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유는 솔로몬이 직할했다라고 봅니다. 솔로몬이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주변에 있는 남유다 땅은 솔로몬이 알아서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세금 납세 의무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많은 말을 합니다. 이게 충분히 오해 소재가 있었을 것이다. 왜요? 공개가 안 되니까. 여기 12지방 해놓고 11개밖에 없고 또 솔로몬이 직접 관장하니까 그 부분이 언급하고 말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보이는 거죠. 결국은 오늘 4장을 읽었는데요. 12장에 가면 북지파와 남지파가 이렇게 나뉩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불만은요, 신앙심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돈의 문제거든요. 이야기합니다. 로밤 보고 말하죠.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세금을 이렇게 지웠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로보암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보다는 내가 여러분의 사정을 고려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정반대로 말해버리죠. 더 심하게 지우겠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돼요. 오늘 요 나오는 것 중에서 남유다 지파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는 부분도 결국은 문제가 됩니다. 여기 출발점인 거죠. 아무리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해도, 자, 정확하게 말하면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지혜롭네.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이게 통치 즉, 이 당시 왕이 해야 되는 업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판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에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에다가 좀더큰 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불만을 사지 않고 공평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자들을 다스리는 가난한 자도 이렇게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보게 해달라. 뭐 이렇게 조금 더 크게 또 깊게 낮게 구했으면은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는 구했으나 이런 세금을 거두어서 3대 불만을 사지 않고 잘 운영하는 부분들은 부족했다. 돈을 균등하게 세금을 잘 받아가지고 왕실을 유지하는 건 잘했는데 그런 빈틈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솔로몬도 아무리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고 해도 사실은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한번 소유했다, 받았다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구해야 한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신데 인간 왕이 그것을 대리하는 거거든요. 인간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은 가난한 자도 억울한 자도 무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분이시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라고 기도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성경을 보면 십계명을 아무리 봐도, 그리고 예배법, 성결법, 정결법을 아무리 읽어봐도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건가요?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렇게 물어요. 뭘 선택했냐 해서 잘될 거냐를 물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으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근데 그걸 제가 앞에 법을 이야기한 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생활을 정말 촘촘하게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셨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무런 자유가 없어요. 우리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집 밖을 나갈 때, 문 밖을 나갈 때 오른발을 낼 것이냐, 왼발을 낼 것이냐, 하나님께서 왼발을 내라 이런 식으로 지정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충분하게 알려지는 건가요?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솔로몬은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도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때 세금을 거둘 때나 다른 지파를 대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또 지혜도 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는 왕으로서 다스릴 때 필요한 것의 일부거든요. 전부가 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앞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 구했던 그 지혜를 앞뒤를 탁 잘라버리고 아 지혜를 구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 잘하는 걸로 생각하고 성경을 딱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했던 이 열두 지파 관장으로 자기가 열두 지파를 넘어서 자기가 이렇게 잘 이 재분배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전부 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지혜롭구나. 그런데 끝에 가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갈등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여로보암이 뒤에 보면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근데 이게 여로보암이 나쁜 놈이다 잘못하다는 걸 알아.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 끝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거지 이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는 뭘 느끼겠느냐.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그 빌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소유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구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고 믿어요. 또 우리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뭘 하고 구해요? 이미 소유했는데.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 충만을 계속 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에 귀신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악하고 더럽고 안 좋은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굴이 변하고 목소리가 변하고 하는 짓이 변하고 말의 내용이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렸다는 말이 정말 안 좋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들렸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 사람이 말을 하고 얼굴이 바뀌고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성령 충만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솔로몬의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허점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사람은 솔로몬이라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다.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죠. 이 아침에는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와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교회 평안, 관계 회복에 기적을 달러 기도하시고 건축의 모든 진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준공을 위해서 서류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한 모든 재정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러나 솔로몬이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더 구해야 된다는 것도 저희들 헤아려 보았습니다. 저희들 정말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